네, 목사님께서 제 마음을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간증하고 다시는 뭐이 자리에 제가 쓸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 덕분에 이렇게 또 소개돼서 또 영광입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왜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이제 밀려 다니는가의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이제 뭐쭉 둘러보시면 전쟁과 또 전쟁의 소문들, 화산, 또 지진, 또 얼마 전에는 뭐 도시를 마비시키는 그런 한파까지 그 천재지변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또 소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분들이 그 환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환란을 통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더 불안해질수록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 복음의 교리의 핵심에 서 있지 않으면 이리저리 교리의 바람이 밀려다닌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그렇게 정했고요. 그리스도 교리의 핵심을 제가 잘 몰라서 30년 동안 이리저리 좀 다니다가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오늘 또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교리의 그 핵심에 밀려다닌 몰라서 밀려다녔던 그 이유를 보니까 한세 가지 정도를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사야 46장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일들의 시작과 끝을 다 말씀을 해 놓으시고 특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밝히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지식이 없어서 또 이리저리 30년 동안 또 밀려다녔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고 신약교회 사도를 통해서 세운 그내 교회, 그 교회의 뿌리를 제가 알지 못해서 또 이리저리 또 방황을 또 했던 것이고 마지막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또한 가지가 만약에 더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거가 또더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는 거 맞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시대마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 통치 경륜, 구약 시대와 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 사건까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말씀이 오기까지 그 사도들이 역사했던 그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말씀이 온 뒤에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 통치 방식에 대한 혼돈이 저를 또 이리저리 밀려다니게 또 했던 것입니다. 그 혼돈이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역사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대체신학, 내가 이스라엘인이 돼서 그 말씀을 구별을 못하고 또 사도시대에는 또그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또 말씀이 이제 온전하게 오기 이전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방언이라든가 뭐 치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구별을 못하고 지금 또 내가 선지자고 내가 사도라고 신사도 운동이 또 이렇게 뭐 하여간 광범위하게 또 일어나는 게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에,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교리 위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제 엄청난 그런 그 교리 바람들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것, 제가 밀려다는 뜻이 또 이런 일이 또 여러분이라고 또 없을 뭐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싶어 한 거는 그 세 가지 중에 이게 너무 이제 범위가 광범위해서 우리 그한테 제일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고 우리 앞에 다가와 오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해 놓으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일들 밝게 알려 놓으신 것을 한번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속임수와 이 간교한 술수에 밀려다니지 말라고 당부를 하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제를 좀 좁혀서 이사야 46장 10절 보시면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살고면서 우리한테 제일 먼저 다가올 일들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저희가 천국에서 있고 이 땅에서는 이제 7년 환란이 또 있게 됩니다. 그 7년 환란 끝에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그 후에 어린 양의 혼인 양과 염소 민족의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천국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천년 왕국 끝에 또 마귀가 한번 또 들고 일어나서 이제 곡과 마곡의 심판 전쟁 그다음에 흰 왕자 심판 그 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데 우리 지금 제일 먼저 다가올 그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휴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가 돼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남아 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게 두 글자로 이제 우리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또 혼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고 데살로니가 1장 10절 그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 다가올 진노 이것이 그 에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년 환란 이전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구출하실이 아니고 벌써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게 걸려 넘어져서 또 다시 또 환란 통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의 구절이 또 여기 하나 있잖아요. 여기.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나팔이 그 나팔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일곱 번째 나팔. 이게 그 나팔이라는 거죠. 예? 이게 그 나팔이 아닌 이유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쓸 때가 AD 55년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그 반모섬에서 가서 셋째 하늘 갔다 보고 와서 썼을 때가 AD 96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제 보면 66년 AD 66년에 순교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55년에 쓰여진 게 40년 뒤에 사도 요한이 보는 걸 가지고 이게 근합할이라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두 번째, 이 성경에 보면 엄밀하게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온 그 일곱 번째 나팔도 마지막 나팔이 아닙니다. 그 뒤에 천 한 번의 나팔이 더 울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또 큰 나팔 소리가 한 번 또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서 그 민족들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매년에 그 매년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서 장막절 지킬 때 또 나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그 일곱 번째 나팔 뒤에도 천 한 번의 나팔이 더 울리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고린도 전서 15장의 이 주제가 몸의 부활과 사망의 패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만 마지막이란 말을 세 번을 씁니다. 15장 26절에 보면 마지막 원수란 말이 나오고 또 45절을 보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 첫 아담은 이 땅에서 나서 사망.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와서 살리는 영, 생명을 나타낸 그런 영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15장 51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 나팔은, 그럼 나팔이 그러면 그 비교대로 보면, 이 성경에 처음 나팔이 언제 일어난 거냐. 그게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그때 이제 나팔이 첫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나팔이 울릴 때 모세가 받은 게 그 율법, 율법을 받았고 이 율법을 이 뭐라 고린도 그 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와 사망.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 얘기하는 마지막 나팔. 이거는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과 휴거를 나타내는 그런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팔을 표현을 한 건데 이 나팔이 그 나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두 페이지 전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여기는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AD 53년에 고린도전서 쓰인 것보다 2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야 이게 그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 얘기 안 해도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나팔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그 비교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그런 의미지 특별한 여기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밑에 이제 제가 뭐야 더 이제 고린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게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의 일곱 번째 나팔이 아니다. 해서 한 50분 동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나팔의 용례, 구약의 이제 나팔이 어떤 용도로 쓰였고 또 로마 시대에 나팔은 또 어떤 의미로 쓰였고 자세히 아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꼭 좀 보시고 다시는 이 마지막 나팔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믿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못 믿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노아하고 롯데를 또 보여주셨잖아요. 아침에 오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쭉 이제 설교를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다음 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아 때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롯.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11장 보면 이제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는데 이제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근데 하란이 그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서 롯이 아브람 밑에서 그 삼촌 밑에서 이제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그 떠날 때도 롯이 같이 떠납니다. 복을 받은 거죠, 롯이. 그래서 가나안에서 목장을 치고 있는데 그 롯이 그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이제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살다가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유황과 불로 이제 멸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오전 설교에 목사님 그 이제 의인 찾기 시작을 했고 없어서 이제 롯한테 갔지 않습니까? 롯에 딸린 가족들. 그래서 롯과 처, 그 다음에 딸 둘. 그 사위들은 이제 농담을 엮었고, 롯이 그 소돔을 나오는데, 그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시든가 빨리 나가라.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했지 않습니까? 주저하니까, 천사들이 손을 잡고 나갑니다. 우리, 아까 이제, 부활 휴거 보셨는데, 지금 이 땅에 만약에 오늘 휴거가 일어난다면 참 아쉬운 분들 있으시죠? 이 땅에 미련 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롯 손을 잡고 가듯이 아마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우리 손을 잡고 공중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채 올라가는 게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 이 땅에 뭐 미련이 있다고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다 우리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사는 모습인데. 자, 그 다음에 나가서 거기도 있지 말고 광야도 있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또 롯이 또 산에는 내 죽을까 봐 못 가겠고 소알로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서 정말 우리를 위한 아주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이 하나 남겨져 있잖아요. 창세기 19장 22절 내가 롯이 거기에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가 거기에 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소알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해가 떠오르는데 떠오를 때 대낮에 멀건 진짜 대낮에 유황과 불이 비오듯이 쏟아져서 도시를 다 멸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노아 롯 아침에도 이제 그 설교 말씀에도 있었듯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하고 7절 보시면 그 의의 선포자 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롯, 의의 선포자 노아와 의로운 롯,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의인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칭의, 의인들을 심판 전에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8절 지금 저는 뭐 잘 안 보이는데 보이시나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그 2장 이제 3절부터 보시면 먼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그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6절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나니. 지금 뭐 하여간 드러나려고 지금 막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적그리스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지하고 있는 자가 저지를 하기 때문에 겉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막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불법의 신비,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지금?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신 겁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드러남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고 그 다음에 옮겨지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6장 보면 흰말 타고 보라 흰말이라 와서 뭐 합니까? 정복하고 정복하리라. 그 전에 우리는 이제 옮겨진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시대인데 그럼 나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전이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를 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네. 성령님이 가실 때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앞에 마지막이란 말에 또 그냥 이해가 안 가도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거기에 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노아,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걸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저 복된 소망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게. 예? 지금 환난 통과 얘기를 하시는데 스가랴서 3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마지막 때 그 민족들 3분의 2가 죽고 남아있는 3분의 1도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복된 소망인가요? 다시는 넘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 더 남겨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직접 가서 봤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이제 이리 올라오라 해서 이제 예수님 그 전에 전 앞에 가서 그냥 쓰러지잖아요, 보고. 근데 그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24장로가 있었습니다.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 부활 휴거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5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에 그 이거 봉인을 열어야 되는데 봉인 열자가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우니까 그 장로 중에 한 분이 한 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뿌리께서 그 봉인을 연다고 말씀하시고 그 장로들이 왕관을 벗어서 경배를 드리는 게 이제 5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2절에 보라 흰말이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내려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내려오기 전에 봉인을 듣기 전에 장로들, 우리를 대표하는 교시대 부활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셋째 하늘에. 또 하나 더 있죠. 이거 말고.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가 끝나고 11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올라가야 또 혼인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혼인잔치 하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가서 본 거를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 목사님께서 월부부두 박사님 그때 이제 강연을 그 메이저 바이블 프로퍼시스 해가지고 37번의 강연을 하시면서 그 책을 좀 보라 그래서 제가 이해도 안 가는 걸 좀 봤습니다. 아무나 이거 준비하느라고 아주 그냥 엄청 고생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그 월부두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이걸 보고 믿으라고 환난 전 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여기까지 참 우리가 아, 참 인상이 남는 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제 판단의 실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뭐 이런저런 투자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할 수 있는데 이 환난 전 휘고에 대해서는 실수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만 들었나요? 네. 이게 딱 그겁니다. 이게 다른 거 실수해도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우리 배움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알아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끝났고 시간이 그다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우리 휴거가 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다 우리가는 누굽니까? 이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휴거가 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면 이제 시계열상으로 보면 휴거돼서 바로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요?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하고 보답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뒷장을 한번 좀 봐주시죠. 이건 뭐 책들과 기념책이라고 제가 이제 한번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 20장 그 12절에 보면 흰왕자 심판에는 책들과 또 다른 책 그리고 이제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념책이라고 한 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죄에 대한 기록은 뭐 당연히 없죠. 저희가 이제 구원받고 하늘에 가서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니까. 그 이사야 44장 22절 내 죄를 구름 지우듯이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고 히브리어 10장 17절 보면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심판을 받냐? 저는 제가 그 직장인으로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부른 받은 곳에 머물라. 제가 부름 받은 곳 청지기 역할을 할 곳은 제 직장입니다. 목사님은 여기서 이제 사역하시는 게 또 이제 부름 받으신 거고 또 전도사님 뭐 집사님들도 그러실 테고. 그래서 저하고 목사님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제 직장에서 청지기 역할을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지 누구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내 청지기 역할이 뭐고 또 행위로 돌아가는 얘기 아닙니다. 아 제가 혼돈을 좀 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성화 그 역할이 각 자기가 맡은 직장이면 직장 뭐 가정이면 가정 그 역할 내에서 내가 청지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아주 여기 또 제가 보다가 정말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어가지고 밑에 적은 게 그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해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저 기념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주를 두려워한 자들 누구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목사님 여러분 구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 보시면 자주 말하며 교제하는 거 얘기합니다. 교제할 때 주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는 말씀만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교제를 하러 오는 곳이다 하고 막 강조를 여러 번 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밥만 먹고 집에 가고 앞으로 좀 반성을 하면서 이게 참 너무 이제 우리 형제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뭐 설 연휴 이제 마지막 날 월요일 날도 또 우리 이제 그 새로 또 저희 교회 한 두 달 전에 오신 형제 자매님 계셔가지고 이승만 영화 이제 같이 보고 점심 식사하고 11시에 같이 보고 점심 식사하고 이제 2시쯤에 차 한잔 마시러 갔다 3시간을 5시까지 막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카페에서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너무 참 반갑고 우리 천국 가서 또 다 이렇게 만나시고 또 이렇게 교제할 분들 앞으로 저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 구절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집에 가서 꼭 한번 다 읽어 보시고요.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 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처녀 요한계시록 14장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14만 4천은 이제 순결한 처녀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한 처녀로 이렇게 죄가 이게 다 사하여진 그런 처녀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따라서 정혼을 하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예수님께 또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고 돼서 가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합니다. 여기 이제 정혼이 나오는데 정혼은 또 언제 받는 거냐? 이거 정혼은 언제 하는 거냐? 이러시는 분이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패키지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구원의 패키지 칭의 성령 침례 정혼 이게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다 한 번에 다 받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혼 사람이 파괴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 질문 한번 던져보고요. 그 칭의 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또 3장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 3장 24절에 보면 구속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다 아시죠? 네. 구약의 그 레위기의 25장을 보면 이게 속량이 나옵니다. 그 노예를 대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 이걸 속량이고 이게 구속이고 대속이고 이제 그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는 것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구속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칭의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 믿음 뭐를 믿으신 건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시는 걸 믿는 것. 그러므로 내 죄가 사여지고 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믿는 게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행위가 아니고 이것을 믿을 때 의롭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칭의. 성령 침례. 이게 또 혼돈 많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방언을 받아야 성령 침례 받는 거지. 제가 거기 있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시대에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사도시대에 성령은 따로 방언하면 성령 오고 그런 게 몇 번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이제 시대마다 역사적인 하는 경륜에 대한 혼돈 때문에. 그래서 성령 침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갈라디아 3장 2절에서 14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14절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신 거. 믿음으로 다 같이 받는 겁니다. 이렇게. 행위로 받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원. 예. 그 아까 읽었던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이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원시키기. 정원이라 그랬더니 또 누가 막 인터넷 쫙 찾아보더니 정원 법적 효력이 없는 거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딱 들이대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이것도 로마서 7장 4절에 이게 결혼이다. 예?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나니 결혼하게 하렵니다. 이게. 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정혼입니다.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던진 건 그리스도의 정혼 사람이 파기할 수 있나? 이 칭의 성령 침례 정혼 구원의 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면 이 침례 이거 얼마 전에 한 침례 뭐라고 배우셨죠? 성령 침례라고 배우셨죠? 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에서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또 믿었잖아요. 아까 믿음 아까 얘기했죠. 한번 더 할까요? 그만하겠습니다. 믿어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구속의 날은 또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구속의 날까지 봉인됐다고 우리는 막 늘 그냥 이게 내가 휴거 되는 날까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이게 구속의 날까지 봉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약속도 우리 결혼하면 파혼하려면 둘 다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살다가 내가 하나님 싫어서 나 하나님 싫어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제 뭐 문서로 보이는 거 없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이 정혼한 걸 다 버리고 내가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봉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립이 안 돼. 내가 나가도. 이 봉인은 언제 뜻입니까? 여기 보면 하늘왕국에 이르기까지 날 보존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5장 보면 봉인을 뜯는 자가 누굽니까?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뜯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뜯는 겁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뜯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러니까 천국까지는 이게 법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뭐 싫다고 나가도 거기 가서 또 그러면 뜯어서 이제 나 내려 지옥으로 가시든가 그러면 거기 갔다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13장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하고 17절 다 찾으셨으면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다 찾으셨나요? 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리니 3장 17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이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430년 뒤에 율법이 왔다고 취소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게 취소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영원한 구원의 안전보장. 저희가 하나님과 정원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서는 이제 다, 뭐, 일이 다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이제 7년 환란이 또 있게 되잖아요. 이거 우리하고는 뭐, 상관이 없다 그래도 되죠? 예. 아까 이제 목사님 오전 설교에도 말씀하신 다니엘의 71회, 예. 이제 시작.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래서 9장 27절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한일의 동안 언약을, 확정하면 이제 7년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그 마지막 한일의, 그리고 제가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제 시작이 돼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6장 2절에 이제 흰말이 나오고, 흰말은 이제 정복하고 또 정복하래. 이게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인 열으면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 이게 이제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 셋째, 이제 검은 말이 세 번째 이제 봉인을 들어 나오는데, 그때는 그 일 데나리온의 밀한대. 일 데나리온이 하루 월급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하루 월급, 하루 일해가지고 밀한대 받는 거예요. 고 인플레이션이 온 겁니다. 우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서 보셨죠? 전쟁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3고가 왔잖아요. 고물가, 고환율. 또 하나 뭐죠? 고 인플레. 고환율, 고금리, 고 인플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서 정복하고 정복하라잖아요. 정복하고 마지막에 3년 반 돼서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해서 정복하고 이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라고 딱 이제 하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통치, 짐승의 표로 전 세계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 마지막 때 징조 딱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전쟁, 기근과 역병. 그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 역병까지 이때까지 뭐라 그랬냐면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고통의 시작. 그 뒤에 죽음,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저 뒷장 한번 넘겨주시면 7년 환란의 그 전반기 3.5년 반을 이게 예루살렘 이제 그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봉헌무를 하게 하잖아요. 3년 만에. 그래서 이게 또 평화의 시기다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이제 그 타임라인에 그래서 전반기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첫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납니다. 이 평화의 시기인가요 이게? 평안한 시기 아니죠.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를 7년 환란, 다 7년 환란이 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진노의 때, 세상에 다가올 심판의 시기 이게 7년 환란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뭐 사람들이 또 진노를 또 여섯 번째 봉인이 나와야 그게 진노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구절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근데 이 전쟁 일어나고 이 과정에 우리 살 수 있겠어요? 7년 전체가 그 야곱의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한번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요 요한계시록 타임라인 요 이 선도를 읽을 수 있어야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도 한번 쭉 읽어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이제 내려오시는데 뭐 이거는 너무 많이 이제 들어서 아시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또 우리가 다 봅니다.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고요. 예.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시계열적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다 보게 이렇게 이제 해서 내려오십니다. 재림이 없다고 또 얘기하는 그 베드로 후서 3장 아까 목사님 아침 말씀하신 3장 2절 3절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구절이 오신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민족 심판과 천년 왕국 같이 묶어봤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제 민족적 심판을 하십니다. 이외에서 그 3장 12절 보시냐 그때 그 이제 내 형제 유대인 내 형제가 있고 내 형제를 도와준 양의 민족은 살아서 이 몸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염소 민족은 이것도 포도즙 틀에 같이 이 사람들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 이제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전에 이제 휴거가 됐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맞죠? 그러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 해놓고 그럼 예수님만 내려오시나요? 그러면 주말 부부해요? 천년 동안 주말 부부해야 되는 천년 동안. 예?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2절 3절 얘기했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 왕국 끝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시면 우리도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올라가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를. 따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다음에 이제 흰 왕자 심판,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흰 왕자 심판이 이제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크고 흰 왕자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없잖아요. 우리는 상관은 없는 거지만 배움을 위해서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은 건가요? 여기 그 뒷장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로소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여기 모르겠습니다. 이때 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또 있을 수도 있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알기로는 이때 이제 타락한 천사들하고 휘고받지 못하고 죽은 그 우리 교회 시대에 죽은 사람들 그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그때 둘째 부활에 다 몸이 부활돼서 바다가 내주고 해서 부활돼서 여기 흰왕자 앞에 다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천년 왕국 마지막에 마귀가 한번 이제 사탄이 한번 이제 딱 또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무수한 무리가 따라가고 그 안 따라간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난 사람 중에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삭 죽기로 해서 또 휴거가 됐는지 아니면 이때 가서 그 사람들은 또 구원 생명책에서 한 거지. 그것까지는 제가 저는 못 찾았습니다, 선교에서. 제가, 아,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신 거 잘,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아직 못 찾았고. 어쨌든, 아, 그런 궁금하시면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아, 천국에 대한 오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뭐 하면서 살지? 제가, 아, 이거 맨날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만 하면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거 심심할 텐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기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 통치 계획. 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42편. 정동수 목사. 사랑 침례교회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면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우리 모르잖아요. 거기 가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지금 우리 믿는 구원받는다는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보호하는지 다 천사가 또 얘기를 해줄 것이고, 아, 천국 가면 이제 뭐 수억 개 또 이제 그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증 또 이렇게 들어보면 뭐 밤샐 겁니다. 우리 저, 월요일날 우리 저기 새로 오신 형제님들 3시간 하는데도 뭐 그냥 끝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이거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티타임 때 하는 거고요. 우리의 본업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본업. 우리의 본업. 뭐죠? 예.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우리를 이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21장부터 시작이 돼서 22장 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2장 여기 3절하고 5절 한번 보시면,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5절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가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 3절에 보면 그분의 종들이 그들입니다. 그분의 종들. 사도 바울, 야고보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입니다. 여기는 그들.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 엄청 바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조만한 회사, 이제 뭐 개발을 하는,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를 맡고 있는데, 아, 그 이제 제 회사는 아니고요. 제가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천국 가면 우리도 위탁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네. 정신 없습니다. 아, 뭐 소송 한 10건 정도 있고, 뭐 하루에 한 건씩 일 터지고, 또 다른 데 또 가서 막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되고, 우리 여기 보면 이제 그게 맞는다면 고을을 통치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한 고을, 뭐 다섯 고을, 열 고을. 이 목사님이 설교한 거는 이제 별을 통치도 할 수 있겠다. 원대한 우주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원대한. 수없이 많은 별들. 에? 그 하나님이 지구도 이렇게 하셨는데 못 하시겠어요? 엄청 바쁠 겁니다. 이게 막 다른 별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열 고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되고, 또 목사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또 가서 좀 봐서 또 배워와야 되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왕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신부 수업.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부름을 받으신 곳에 머무른 그곳에서 우리가 신부 수업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만만합니까? 이게? 세상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가 막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정말. 이게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좀 찾아보시죠. 같이 하면. 맞나요? 13장. 예. 13장 22절. 예.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저도 뭐 하나 일,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에 딱 서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고 이제 올라갑니다. 문 여는 순간부터 뭐 일 하나 터지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말씀도 보기 싫어 다 잊어먹고. 또 이 재물의 속임수는 또 어떻습니까? 재물의 속임수가 아니라 저는 제 욕심을 내서 제 욕심으로 재물의 속임수가 재물이 우리 속이는 게 아니고 제가 욕심이 나서 어디 저 막 유망한 벤처기업에다가 미래 노후션까지 투자해가지고 그 회사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가 1년에 저는 이제 매일 1년마다 갱신입니다. 연말 되면 이제 갱신 다시 또 재계약을 받아야 이제 또 다음 해 이제 또 일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뭐 1년 뭐 한 달 우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뭐 걱정한다고 될 일인가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혹시 저와 같은 분 또 계신가요? 이 목사님, 이게 번역자, 모르겠습니다. 번역자, 목사님이라고. 번역자가 아마 이 구절을 썼을 때, 이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한다고. Choke the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정말, 이거 막 너무 저는 막 이 말이 와닿습니다. 이 번역하실 때 아마 그런 심정으로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개역 성경에는 이게 이 말씀을 막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Choke the word. 숨이 막히는 겁니다. 숨이. 우리 이 세상 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어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베드로서 5장 7절에 있습니다. 맡기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맡겼다가도 또 이제 또 염려가 또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 맡긴 것도 찾아왔어? 그 다시 맡겨요. 그러면 또 맡아주세요.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내년 연말 가면 뭐 다들 긴장하고 막 이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걱정하는 거짓말이고요. 걱정 또 매일 기도할 때 막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달라고 그렇게 저렇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나요? 안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일요일 저기 주말에 이제 다 뭉뚱그려 가지고 어린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의 그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드린 기도 받아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합니다. 기도가 하나 더 늘었어요. 그거 주면 제가 달라는 거 다 주면 저 죽죠. 제가 이 교만 덩어리에다가 제가 너무 잘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때 되면 주시겠지. 제가 마음이 지금 제가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 위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마음 이제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만이 뭐 언제든지 막 치고 나오려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 저 주셨으면 저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글쎄 카톡에 이제 혹시 보신 분들 계시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살아가리라. 모든 운명에 오라. 나 두려워 안 해야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그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이게 믿으라고 한 건 저한테 한 얘기고요.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 아닙니다. 중간에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그리스도의 복음 핵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